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군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러시아의 지원이 없다면 시리아 각지에 테러가 더 확산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을 테러 분자로 지칭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공습에 중점을 두지 않고 반군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시리아 상공에서 양국군 공습 시 전투기들이 상호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양해각서에는 전문 비행술 유지와 특정 통신 주파수 사용, 지상 통신선 구축 등에 관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지도자들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여러 병력을 총괄 지휘할 사령관 선정 절차에 나섭니다. 이는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과 지상작전에 대해 논의할 총사령관 한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는 국제연합군이 공습에 나서는 동안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 순위파 토착군, 쿠르드군 등이 이라크 내 각지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성과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군이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최대 석유도시 베이지를 ISIL로부터 1년여 만에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폭력 사태로 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현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각각 면담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바스 수반이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아바스 수반은 이날 리투아니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 폭력 사태의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영국의 금융서비스 분야가 점차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영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영국 정부는 홍콩의 위안화 역외 외환거래센터를 주도하고 있고 위안화 채권 발행의 선두주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또 영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최초의 주요 서방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과 영국은 공동의 이익을 지닌 경제공동체이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양국 사이에 46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정과 투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관 두 명이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중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입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휴양도시 세부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숭룽화 세부 주재 중국 총영사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숭룽화 총영사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이며 총격을 가한 남녀 부부 용의자 두 명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용의자가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내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극단주의에 맞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파키스탄과의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파키스탄의 민간 원자력 발전 분야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정 체결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남북한에 떨어져 살던 가족들은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한국 군당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60여 년 만에 부모와 형제자매를 만난 가족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같은 하룻밤을 보낸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1일 오전 9시 반 가족 단위의 개별 상봉을 시작으로 상봉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개별 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북측 가족들에게 주려고 한 짐 가득 가져간 한국 측 이산가족들의 선물 보따리에는 주로 겨울옷과 내의, 영양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코파이 등 생필품이 많았습니다. 북측 가족들은 북한 당국이 준비해준 평양주와 들쭉술 등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복장 역시 남성은 양복 차림의 중절모, 여성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상봉에 이어 60여 년 만에 함께한 점심 식사 때도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애틋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식사로는 볶음밥과 닭고기 완자 맑은 국, 생선 튀김 등이 나왔고 음료로는 들쭉술과 대동강 맥주 등이 제공됐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369명과 북측 가족 141명은 상봉 이틀째 개별 상봉과 점심 식사, 단체 상봉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시간을 만났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북측 강영숙 할머니를 만난 사촌동생 81살 강정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서신 교환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이 악화돼 상봉을 중도에 포기한 가족들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상봉에서는 상봉 대상자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들은 금강산 호텔 등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뒤 내일 오전 2시간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앞서 상봉 첫날인 전날 저녁 열린 환영 만찬에서 북측 상봉단장인 리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장은 건배사에서 온 결의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 상봉단장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 상시 상봉의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김 총재의 제안에 만찬장에 모인 이산가족들은 손을 마주잡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온결회와 세계의 관심 속에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봉 행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2차 상봉은 1차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측 90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납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리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면 한국 정부는 양측의 상호 관심사를 전반적으로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특강에서 남북 당국 회담의 의제와 수준은 결국 북측과 만나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국 회담은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핵심 합의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회담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홍 장관은 당국 회담을 통해 남북 경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현재의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대북 억지력과 압박 그리고 외교를 적절히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와 주목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되 성급하게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내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fact, that's the approach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ried to tak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We're not going to see immediate success on any of these issues.
김 특별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내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며 북한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서도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압박과 외교를 병행할 때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군사적 억제, 외교, 압박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존에 알려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에 성급히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억지, 외교, 압박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I think we're constantly reviewing all available information so that we can, when they meet the evidential requirement, as much as we would like.
김 특별대표는 미국은 계속해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증거 조건이 맞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들의 입장이 일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만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방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인권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what we've been doing in the United Nations to raise this issue and raise the profile of the issue. And I think
킹 특사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고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다른 UN 회원국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에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서 북한 인권 유린자들을 제재할 방안도 미 정보 당국과 재무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대북 압박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 제재와 인권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 대사는 유엔이 남북협력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대북 제재가 결국 북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오준 한국 유엔 대표부 대사가 밝혔습니다.
Sanctions work, but it worked only in an accumulated form. So you continue sanctions year after year, and eventually it takes toll.
오 대사는 20일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발과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행보 때문에 제재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란과 리비아 등의 경우에서 보듯 제재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오 대사는 교육과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제재가 대상 국가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작동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orked because they hurt. They hurt people's life. If you have sanctions, you cannot have proper trade. You cannot have proper financial activities with the foreign countries.
이어 어떤 나라도 외딴 섬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며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오 대사는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가 제재뿐 아니라 외교를 통한 대화 기회를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접근법을 네이밍 앤 쉐이밍, 즉 거론해서 망신 주기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논의가 안보리 제재와 같은 강도는 없지만 매년 반복적 협의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discuss a certain country's human rights in the UN and adopt resolutions every year, it makes difference.
오 대사는 이날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화해와 협력에 관한 좋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이 남아있다며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대화와 상호 교류의 길에 머물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에도 상황을 오판해 도발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대사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중단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전례를 들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을 포함해 유엔이 더 큰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의무 준수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 회의에서 19일 미국과 북한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roll back its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and respond to the call for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이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17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하나는 점증하는 미국의 핵 위협에 핵 억지력으로 맞서는 냉전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미국이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회담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한 합동군사훈련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드 특별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에서도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드 특별대표는 북한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 북한에 그 같은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특별대표는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이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중국 3자 협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회피하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의 틈을 벌려놓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의 평가와 발전 방향이라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홍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일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과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미한 정상회담 직후인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연이어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9.19 공동성명 취지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9.19 공동성명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에 대한 이런 입장은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영변 핵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초기 조치들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중국 사이의 3자 협의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중국 등 다른 북핵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5자 공조를 통한 예방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일중 등 기존 3자 협의에 덧붙여 한미중 3자 협의 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를 제로섬, 즉 대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밝혔듯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한미, 한중 관계를 보다 좋은 관계로 유지해온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는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서도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화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발전했다며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 측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한국 영토이며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내 지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미한일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한 겁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휴전선 남쪽 지역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쪽 지역은 예외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 지역이 전쟁 수역으로 선포되고 일본이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미한일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 방위상의 이 같은 발언은 미한일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측 사전 동의 여부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영토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관련 발언입니다.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고 정부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만약 문제가 커진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1차적으로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일본의 북한 내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와도 연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집단 자위권 동의 범위에 북한을 포함시키길 꺼려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일본의 역할 확장이나 전쟁 구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내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한국 군당국이 일본의 재침략과 같은 극단적 논쟁만 벌이다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단독 한국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한반도 진입에 일본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미일이 섞여들었을 때 어디까지가 미국이고 어디까지가 일본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결국 미국의 작전에 일본이 얼마 정도로 개입될 것이냐의 문제이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좋은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니까요. 안 올 것이다. 일본이 어떻게 올 것이냐. 뭐 그게 맞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했었어야 하는 거죠.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미일 동맹이 통합형, 즉 무기체계와 지휘체계,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하는 통합군대를 만들려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일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 입장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 지역에서의 일본 집단 자위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했던 서방 기자들이 잇따라 방북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이 1980년대 중국과 같은 분위기라고 전하는가 하면 북한 엘리트층들의 호화스런 삶을 냉소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NBC 방송의 에릭 바쿨리나오 베이징 지국장이 18일 북한 방문기를 방송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필리핀 출신으로 1971년부터 중국을 오갔던 바쿨리나오 지국장은 평양이 마치 1980년대 베이징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 대해 외부인들에게 의구심이 많고 변화에 적대적이었던 베이징의 1970년대 모습을 상상했는데 오히려 극적인 개혁의 문턱에 있던 1980년대 느낌을 훨씬 더 받았다는 겁니다. 바쿨리나우 지국장은 평양 주민들이 많은 수의 외국인들에게 당황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방문이 급증했던 1980년대 중국의 개방 초기 베이징 시민들을 연상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놀이공원에서 자신의 제안에 흔쾌히 포즈를 취한 남학생들의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평양의 주택이 매매되고 있다는 북한 안내자의 언급이 놀라웠으며 외무성의 한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 프로농구 NBA 전설적 스타인 마이클 조던과 스카티 피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방북을 환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던과 피펜은 모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여러 번 방북했던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시카고 불스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카고 불스팀의 열렬한 팬이며 그의 형인 김정철은 유명 팝가수인 에릭 크랩튼의 열광적인 팬으로 해외 공연장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었습니다. 바쿨리나우 지국장은 그러나 자신의 평양 방문이 이번이 처음임을 지적하며 개인적 견해임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게 부족하고 빈곤하다는 증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걷고 차량은 적었으며 전기 사정은 열악했다는 겁니다. 바쿨리나우 지국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호텔 방을 나설 때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전등이 모두 꺼졌는지 스스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ABC 방송의 매튜 카니 동북아시아 특파원도 18일 북한 방문기를 방송사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카니 기자는 북한 당국이 외국 기자들에게 수영장 10개와 4개의 큰 물 미끄럼틀이 있는 문수 물놀이장을 소개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놀이장은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곳이며 가혹한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숨겨진 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카니 기자는 밝혔습니다. 카니 기자는 그러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400가구가 660개의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평양 인근의 한 농장을 방문했을 때 농장 부책임자는 평균 생산량의 70%를 국가에 바치고 30%는 농장원들이 받는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부책임자는 그러면서 새 제도를 실행한 이후 생산량이 15%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카니 기자는 전했습니다. 카니 기자는 이런 개혁적 보상 제도가 농촌뿐 아니라 공장 등 기업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이 과거 이런 제도를 통해 경제가 개선됐다는 전례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평양 밖 어디까지 진행됐고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알 수 없으며 변화가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AFP통신의 서울지국 사진기자인 에드 존스 씨는 19일 다양한 사진과 함께 역시 북한 방문 소감을 짤막하게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존스 기자는 사진 저널리즘과 북한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검열 때문에 초보적 관계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기자들의 노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사진이 북한 관영 매체와 인터넷 사회 미디어들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평양의 진열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극도로 편협하고 선별적인 모습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사진은 여전히 거대한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 기자는 그러나 이번 방문 중 과거와 다른 체험을 했다며 외국 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일부 완화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과 글에 대해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료 전송 전에 검열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스 가치가 있는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스 기자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동원된 군인 두 명이 휴식 시간에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등 북한 당국이 평소 꺼려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존스 기자는 자신을 감시하는 안내원이 촬영을 막지 않았다며 이것도 과거와 달라진 행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과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일 뿐 아니라 250g을 분배했던 전달에 비해 절반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늘어난 것은 쌀과 옥수수, 콩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대체로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 급격히 감소하고 가을 추수가 진행되는 10월 이후 회복되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410g을 유지하다 7월 초 310g으로 줄었습니다. 이어 7월 중순 250g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후 9월까지 계속 같은 수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이 대체로 8월과 9월에 식량 배급을 줄였다며 올해의 경우 7월부터 배급을 줄인 것은 식량 사정이 나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8월과 9월 식량 배급량은 지난 3년간 북한의 8,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 21% 줄어든 규모라며 배급량 감축은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그러나 10월부터 380g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10월 390g의 식량을 분배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10월 배급량 380g은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훨씬 못 미치며 북한 당국이 배급 목표로 하는 573g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 430만 톤에 비해 60만 톤 줄어든 37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수입해 총 420만 톤의 식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간 최소 소요량인 540만 톤에 100만 톤 이상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내년도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한국의 광복 70년과 독일 통일 25년을 기념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 독일에서 한국의 통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복 70년 독일 통일 25년 기념 독일 한국 교류 특별전.
여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광복 70년과 독일 통일 25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한국-독일 교류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동독사회주의 통일당독제 청산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 독일에서 한국의 통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왕식 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에서 만들었던 체제 선전 포스터, 또 동독 비밀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민들의 처절한 모습과 통일에 환호하는 베를린 시민의 사진과 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통일 노력이 펼쳐지는 거죠. 일단 자유화는 됐고요. 동독은 자유화가 됐고.
그러고 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예, 요때 그러니까 11월 9일 날 예,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나서는 구호가 비어진 터 아인 폴크라 그래서 이게 11월 20일 날, 9일 날 무너졌는데 20일 날 시위 때 구호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호가 하나의 민족이다 해서 이제
전시는 1부 분단, 2부 교류, 3부 통일 등 전체 3부로 구성됐는데요. 독일과 한국은 닮은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전시는 독일과 남북한의 현대사를 시기 주제별로 교차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서독 분단 과정 이후에 1950년 6.25 전쟁을 전시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가조인 직후 연설을 함께 보여줍니다. 주익종 학예연구사는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한국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그 독일의 이런 분단과 통일의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같이 옆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역시 베를린 장벽 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을 보시면은 한쪽은 여러 가지 낙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은 서독이고요. 서독에서는 사람들이 장벽에 접근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요. 반면에 한쪽은 벽, 시멘트 벽 그대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안에 저 앞쪽에 철조망이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낙서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보시면 이 베를린 자체에서의 분단의 역사, 분단의 아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분단이라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자유가 파괴가 되고 자유가 억압되고 또 평화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 이것이 통일의 과정인데 그런 것에 대한 염원들을 우리가 우리도 독일 통일을 보면서 우리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9일날 무너졌는데 20일날 시위 때 구호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호가 하나의 민족이다 해서 이제
그 전에 구호는 어떤 거였는데?
저 바깥에 있는데요. 저기 현수막 있는데 그렇죠? 저 바깥에.
비슷한 시기 분단 상태에 놓여있던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한국이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다짐할 수 있는 기회, 타산지에서 삼아야죠. 독일 하는 걸 배우고.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도.
뭐 독일의 통일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독일도 분단됐고 저희도 분단돼서 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독일이 통일되고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빨리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동독 주민 100만여 명이 모여 매주 월요일마다 통일을 기원하며 열었던 라이프치히 월요 기도회 사진과 영상 전시에서는 당시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전시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느끼게 됐습니다.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야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일 원하고 난 더군다나 유교전쟁 다음날 합병군 나가서 65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오로지 통일뿐이에요. 나이가 90인데.
통일이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통일도 멀지 않지 않았나 그 생각. 우리도 협심하고 다 온 국민이 다 힘을 합하면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는 전쟁을 겪었거든요. 6.25도 겪었고 그런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왕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독일의 통일이 자유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주변 당사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획전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좀 듣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특별전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해서 스스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가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청년이 세계적인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화제군요.
네, 21살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이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18일에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이 쇼팽 콩쿠르는 본선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실력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대회 결선에서 우승자에 오르는 것, 그리고 프로네이즈 최고 연주상까지 받아낸 우승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아주 놀라고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연주자가 이 쇼팽 콩쿠르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은 2005년에 그 형제 피아니스트인 임동민, 임동혁의 공동 3위였었고요. 10년 만에 조성진 씨가 결승에 오른 데 이어서 우승의 쾌거를 이룬 하루여서 오늘 한국 음악계가 아주 들떴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연주가를 배출한 한국의 뿌듯함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한국 내에서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음악계의 노벨상을 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쇼팽 피아노 콩쿠르는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히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16살에서 30살의 젊은 연주자들이 쇼팽의 곡만으로 실력을 겨루는 그런 대회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27개 나라에서 160명의 연주자가 참가를 했고 결선 무대는 20개 나라 78명이 경쟁을 이뤘는데 이 3주의 그 경연 기간이 있습니다. 우승자 조성진 씨, 쇼팽이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가장 먼저 결선 연주를 마치면서 만족한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 결과를 확인받은 겁니다. 최고 연주자상의 우승 상금 33,000유로고요. 금메달을 받은 조성진 씨, 전 세계 각지에서의 연주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네. 이 21살의 쇼팽 콩쿠르 우승자 한국인 조성진 씨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된 소식입니다. 6살에 피아노를 시작했답니다. 11살에 한국 내 영재 콘서트에 데뷔를 해서 2008년 그러니까 14살에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가 됐고요. 뭐 일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살이던 그 2011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 또 지난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3위에 올랐는데요. 한국에서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를 배출한 한국, 내년 2월에 우승자 조성진 씨와 함께 입상자들이 연주하는 갈라 콘서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나왔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 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 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가 모독죄는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1975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나 국가기관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지난 19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난 그 다음해인 88년에 폐지가 됐는데요. 관련 조항은 이미 삭제가 됐지만 그 4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국가 모독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가 모독죄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양성우 시인이 1970년대 받은 국가 모독죄 재판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루어진 건데요. 양 시인의 재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었습니다. 당시 양성우 시인은 시국을 비판하는 시를 발표했다가 교직에서 파면되기도 했고요. 일본 잡지에 발표한 시에 꽃이 군홧발에 질겨졌다 이런 구절을 썼는데 이게 바로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국가 모독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직접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 속에 다룬 내용으로도 국가 모독죄를 물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국가 모독죄는 유신 시절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비판을 쏟아내자 이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당시는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 등을 비춰보면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또 위신 보전을 입법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보전은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지 이를 막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자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국 부모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자녀들의 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국 18개 소아 청소년과를 찾은 환자의 보호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키를 물어봤는데요. 아들의 경우는 175cm에서 180cm 미만이 가장 많았고요. 딸의 경우는 적어도 165 이상, 170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기대치와 실제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 실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20대의 평균 신장은 남자가 174.1cm, 여자는 161.6cm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는 실제보다 웃도는 결과인데요.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키가 그 정도였고요. 아들은 180cm가 넘었으면 좋겠다. 딸은 160에서 165 미만 정도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왜 아들과 딸의 키가 크기를 바라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까?
네. 키가 작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어서 아마 이 대답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가 작으면 직업을 구하는 그 구직 활동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72%가 되고요. 다음은 친구나 이성교제 등 대인관계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편식과 식사량이 부족한 것, 또 패스트푸드나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부모들 키가 크지 않을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키는 컸으면 하는 것,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일 텐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키는 유전적인 영향도 크고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들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섯 가지를 좀 생활 습관으로 지키면은 키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하루 30분 이상 햇볕 쬐기, 바로 3끼 꼭 챙기기. 이것이 바로 바른 성장을 위한 5개념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요.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전격적인 깜짝 방문인데요. 시리아에서는 4년 넘게 내전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내전 이후에 한 번도 외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아사드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겁니다. 양국 정부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짧은 일정만을 소화한 후에 다시 시리아로 귀국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 아사드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 회담하는 장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을 하면서 이 아사드의 입지가 크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네.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두 정상이 시리아 내전 상황과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 작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우방으로 이달 초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 내에서의 공습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군사 개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군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테러 세력과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은 이 ISIL이나 알카에다 관련 조직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한편 정상회담에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까?
네, 시리아 관영 매체는요. 이번 정상회담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에게 테러 세력과의 전쟁뿐 아니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 마련에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매체들은요. 또 아사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감사를 표한 내용을 전하면서 시리아의 테러 세력은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시리아의 모든 반대 세력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리아 상태가 더욱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아사드 정부가 평화적인 민주화 요구를 유혈 진압하고 자국민을 공격하는 등 이 내전으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사드 정부는 정당성을 잃었다는 입장이죠. 오히려 온건파 반대 세력을 시리아의 대표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서방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미국이 연합군을 주도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를 공격하면서도 시리아 정부가 아닌 온건파 반군과 협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하면서 처음에는 ISIL이 대응이 목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반군들에 대한 공습에 훨씬 집중하고 있다는 게 서방국들의 지적인데요.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 그리고 같은 시아파인 이란 정부와 레바논 헤즈볼라 등의 지원을 받아서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북서부 도시 알레포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반군도 격렬히 저항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이 아직 알레포 중심까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북서부의 상업 중심지고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내전 이후에 여러 반군 세력들이 나눠서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으면서 알레포를 탈환하기 위한 대공세에 나섰는데요. 반군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카타르처럼 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는 대전차보 같은 미국산 무기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렇게 반군들이 저항을 하면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이 알레포 주변에서 공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교전이 격렬해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이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공세 이후에 이미 7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구호단체들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연합군을 주도해서 지난해부터 공습을 해왔고 러시아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 초부터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서 시리아 내에서 공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두 나라가 각각 이제 공습 작전을 수행하면서 양국 전투기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와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 국방부는 서명 사실은 밝혔지만 이 러시아 측의 요청 때문이라면서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문건은 문안은 공개하지를 않았는데요. 다만 양해각서는 양측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교신용 주파수나 안전규정 또 비상연락체계인 한라인 수입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양국 간 실무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앞서 러시아와 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ISIL이 아닌 아사드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공습을 계속하는 한 군사협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두 나라 간 협력 지역 설정이나 공격 목표에 대한 정보 공유 같은 이런 군사 협력 내용은 양해각서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미국이 지지한다거나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상공에서 실제로 두 나라가 충돌할 뻔 상황이 있었습니까?
충돌은 없었지만 위험할 정도로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가 약 150m까지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이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또 미군 전투기가 이 러시아 전투기를 목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로를 바꾸면서 공습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부대로 귀환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